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는 것과 결코 그 일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잔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주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겪은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이 너를 헐뜯어 말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너는 내가 겪게 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이 달린 칼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 또 나의 충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도시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두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내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온 칼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흰 돌도 주겠다. 이 돌에는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쓰여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그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 발이 빛나는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내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 종들을 곁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한다. 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음행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여자를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겠다. 나는 또 그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너희들, 곧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은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들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모스서 제3장.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요사들과 이집트 땅의 요사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알라가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적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세계 유가도 들먹거리고 또 사회적인 윤리 문제, 세계 움직임 속의 전쟁의 문제, 환경 위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고 극한 위기의 의식과 조급함마저 갖게 하는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세계화의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위기의식입니다.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시의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규칙이 일시에 깨어짐으로 온 지구촌과 온 우주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빈정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러한 자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현재에 담대해 보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상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려움의 시기에 더 침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는 말씀도 있는데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 기절하리니 참 두려운 말씀이죠. 숨이 멈춘다, 죽는다 그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 역시 불신자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절망 중에도 계속되는 징조와 약속들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은 마치 나무들이 잎사귀를 푸르게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즉 상식적이고 지극히 간단한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게 되듯이 종말의 결정적인 때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31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경계의 권면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라고 할 때 종말의 징조가 보여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게네아라는 그리스어죠. 시기를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회개하는 곳에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심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에서 사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4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경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에 조심하라는 거죠. 술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이 되는데 퇴폐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특히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만취된 결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에 따라 각양각색의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찾고 더욱더 향락에 몸을 맡기게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 땅이 물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하라는 경계를 하십니다. 신앙적 감수성이 세상적 관심 때문에 무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염려해야 할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의 경계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역시 같은 장 44절입니다. 결론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혹독한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라는 당부와 함께 이 땅의 재림의 시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서라 하는 당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당부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경건의 훈련은 한 순간도 중단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세상과 더불어 혼란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의 머리를 올려서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위기가 닥쳐서 모든 사람이 라면을 사질 때도 오히려 초연하고 의연한 신앙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28절 상반절인데 변학도와 더불어 착취하고 탐닉하는 권력층과 기회주의자들, 성춘향 같은 성도, 이드름 같은 예수기도, 머리를 들라는 암행어사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을 들은 춘향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 신앙으로 절개를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의 말미에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천금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경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4절의 경계를 매 순간 확인하는 영적인 경계의 삶을 늦추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일편단심.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에 삶을 견지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언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의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새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12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전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렘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읽어볼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